핵심적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그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과연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질문이고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 잘 믿는 게 뭔가를 계속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면 저도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하는데 목장 모임에 가면 참 좋습니다. 말씀 전할 때 소재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 끙끙대고 책을 두세 시간 보는 것보다 목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참여했던 목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또 크게 보면 교회가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듣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있겠지 이렇게 사는 것과 믿음이 과연 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 믿음은 사실 신약에 나오는 그런 이신칭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신칭의가 근거를 두고 있는 바울이 설명을 할 때 근거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왜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런 일들을 버려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하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자꾸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평생을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이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문화, 생활 양식, 사고 방식을 놓고 본다면 그것을 벗어나거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은 그럼 율법을 뭐 그동안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지키면 살면 어려움이 없는데 이방인을 향해서도 헬라인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믿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잘 믿으려면 율법도 다 지켜야 잘 믿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할 때에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43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일 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의롭게 여기시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집중할 수 있죠. 율법이나 어떤 형식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문장이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설명하면 그것이 교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더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이런 원죄부터 오는 것이고 쭉 설명해 나가면 이것이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죠.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교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제 체험인데 이것을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순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리로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마치 교리가 더 앞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천국 가기 위한 믿음처럼 되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교리만으로는 이 교리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래 그럼 뭐 믿어보지 뭐. 이런 어떤 설명, 이런 접근이 사실은 교부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수지 맞는 거다. 하나님 믿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살아있을 때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천국 가죠. 천국 가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근데 만약에 심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헛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럼 뭐 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근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 불안한 확률을 없애버리고 어찌 됐건 천국 가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럼 믿져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게 훨씬 이익이죠. 이렇게 설명해서 접근을 해요. 근데 그 옛날 교부시대에 쓰던 방법을 지금도 여전히 얘기한다는 말을 얼핏 듣는데 마치 보험처럼 죽었는데 혹시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일 나잖아요. 미리 살아있을 때 믿으셔야죠. 미리 살아있을 때 믿으면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아주 좋은 보험 상품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성경은 거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안 계셔도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손해는 없고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대로 살다가 죽으면 또 천국도 가야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는 티켓을 미리 끊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성경의 표현에 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그냥 그 손해가 없는 아무 이 땅의 삶이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죠. 도대체 뭘 믿은 건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미가 과연 뭔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의로 여기셨는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건 사실 그 이전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기 전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왔지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내가 불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갈대 우르에서부터 쭉 불러내셔서 그 가나안까지 오는데 사실 과정이 좀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죠. 그리고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마 그 하나님의 부름을 모르겠어요. 데라가 받았는지 아브라함만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들이 집안이 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쯤 가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에요. 아주 묘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뭐 어쨌든 그러다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이제 조카와 아내와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전부터 벌써 과정이 길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러면 가나안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땅을 차지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에 왔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애굽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왕이 뺏어가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내를 뺏겼는데 또 보니까 어떻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아내를 되찾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뭔가 잘 풀리는 듯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유목민이니까 가축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가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좋은 일만 쭉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번에 무슨 문제냐면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커지면서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우리 갈라서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러면서 이제 그 분리가 되면서 롯은 소돔 쪽으로 갑니다. 그 이제 분리돼서 또 이제 그럼 다시 번성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 그 지역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소돔 왕과 소돔 지역의 왕들 여러 왕들과 그 다른 지역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네 왕의 연합 그 부족 국가니까 왕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부족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고 서로 다투게 될 때 롯이 잡혀갑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들 남자만 318명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롯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15장 제일 처음이 이후에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갑자기 딱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쭉 스토리가 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맺는 이 당시가 어떤 때냐? 그래도 아브라함이 강성할 때입니다. 300명 데리고 가서 4개 부족 연합군을 깨트린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야, 역시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좀 했더니 우리 300명은 1당 100이어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소돔 왕이 그냥 가지라고 해요. 근데 가지지 않고 다시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참 시점이 묘합니다. 잘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왕성할 때, 이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덕에 승리했으니 나에게 감사해라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부터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승리해서 좋아하기만 한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쨌든 네 개 부족 연합에 네 왕들과 상대해서 이겼지만 거기 뭐 그 네 명의 그 네 부족을 싹 다 전멸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세를 모아서 복수하겠다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 첫 번째는 다시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패라는 표현이 딱 그 표현이잖아요. 그 부족들이 다시 세를 모아서 쳐들어올 때 내가 막아주겠다. 방패는 막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뒤에 나오지만 자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상은 뭐다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말하기도 전에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뭘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방패로 날 지켜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 때 뭘 주셔도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뭘 주셔도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이거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이어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 주셔봤자 이런 생각으로 답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에이 할 수 없다. 나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도 지도자잖아요. 300명 이상의 사람들 남자만 300명이면 가족과 아이들까지 하면 정말 큰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나름 아브라함도. 그래서 나름 대책을 세워놔요. 내 후계자를 내가 그래서 뽑아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뒤에 보면은 이삭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리브가를 찾으러 보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 사람에게 이 공동체를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름대로 잘 세워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주시겠지 이런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은 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죄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와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었던 죄, 이게 과연 뭔가? 이걸 보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이 행위, 이 행동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이 행동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겼으니 죄다. 이게 아니라 그 어겼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사탄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걸 왜 따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요. 왜 따먹어야 되냐면 먹어도 죽지 않아. 일단 첫 번째는 죽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 그런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으니 아담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사랑의 관계로 매여있는, 묶여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를 해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엘리에셀을 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바라보는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바른 관계로 여기신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서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쭉쭉쭉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한 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이 이후의 삶을 또 보면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일어납니다. 그랄 왕하고 또 아내 뺏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 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기근이 들고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사람이 변해가죠. 어떻게 변해가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속자로 준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바칠 생각까지 바치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목표입니다. 그 전에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뭐 그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약속을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자주 하던 것, 당시 사람들이 계약할 때마다 쓰던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과 종이 계약을 맺을 때 종만 지나갑니다. 주인은 지나가지 않아요. 종이 지나간다는 것은 뭐 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데 내가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맹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인정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종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러 지나가라 하시지 않고. 이 관계의 바탕은 뭐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냥 계약 관계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넌 나한테 영광 돌려라. 내가 받을게.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변해갑니다. 단순히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를 악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처럼 설명이 돼서 이것이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될 때 그것이 관계로 발전하고 그 관계가 또 그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관계가 단단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가장 표현이 잘 된 것이 어떤 바울의 이야기 중에 신약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이 가졌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참 뭐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뭐냐면 그냥 진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우면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여러 번 굽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진흙으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불에 구우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릇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그릇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잘 깨지고 만들기 쉬우니까 값싸고 이런 것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할 때 아, 우리는 약한 존재고 그다음에 아주 값싼 존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질그릇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담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질그릇이 약하고 싸고 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질그릇은 다른 그릇하고 다릅니다. 이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질그릇을 만지면 깨버리고 나무 그릇을 만지면 씻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율법이 디테일하죠. 이 고름을 흘리는 남자라는 뭐냐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정결하지, 왜냐면 이게 오염이 되면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법에 보면 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만진 거는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해질 때 질그릇은 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만지면 깨버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름이나 오염된 물질이 이 질그릇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 그릇은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스밀 것 같진 하지만 그렇지만 잘 닦으면 네. 나무 그릇이나 아니면 이런 유약을 바른 그릇들은 뭐가 담겨 있건 뭐가 묻건 잘 닦으면 됩니다. 원래 자기 자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그릇은 뭐냐면 한번 거기에 술이 담기면 술이 그 안에 쓱 배어들고 꿀을 담으면 꿀이 그 안에 배어들고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배어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제 못 쓰죠. 오염되면 깨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 질그릇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보면 왜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다. 뭐 물론 이것도 있지만 어느 때 이 말을 사용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에게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스며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을 향해서 보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스며나오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 주체가 나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걸고 뭐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합니다. 가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 스며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든 사람들이 세상에 스며들면 그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봅니다. 세상 속에 스며드는 교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티내고 딱 봐서 기독교인이라 다르다. 물론 다르지만 그게 어떤 그 다름이 그 다음에는 결국 불편함으로 오고 그 불편함이 저 사람도 자기들끼리 잘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정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배어 나오는 그런 교회면 어떤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 수 없는 만남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내왔던 하나님이 승리하게도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는 이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1년 뒤에 어떻게 우리 가족이, 우리 일터가,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2년 뒤에 어떻게 되고 계획을 쭉 아무리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이 들어간 거라면 그걸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보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배어 있지 않겠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만남이 우리를 바꿔놓을 겁니다. 스며들듯이 바꿔, 가랑비에 옷젖는다 하듯이요. 어느 순간 보면 예수로 젖어있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오직 관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